여러분과 레븐 조지 목사님께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돌아가기 몇분 전에 사실은 그 그룹 오브 그 홉철치 성도님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찬양을 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평안해라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그 하늘나라로 아버지 곁으로 가셨으니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3월 7일 주일 설교는 김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 사도들에게, 도시에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 사도들에게 그들의 불편한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해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주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외부로 나타나는 구원의 표현이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의 결과가 구원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구원은 회심하는 사람들의 회개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저 입으로 그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에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또 회심이라는 말에는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세례를 받고 예루살렘 성도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먼저 우리 개인의 공개적 신앙 고백인 세례의 과정과 둘째로 그 지역교회의 회원으로 가입되는 과정을 포함한다는 말입니다. 세례를 통해 우리는 우리 믿음의 본질과 이해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3천 명의 교인들이 더해졌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지체로서 그들은 영적 성장과 그리스도의 사도적 교회를 지속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도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교리라면 성도 간의 교제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삶을 말하고 있거나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먼저 기독교인의 교제에 대하여 조금 더 다루고 그 뒤에 성찬에 대해 깊게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말씀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교제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에 기독교의 교제의 중요성에 대하여 공부하였습니다.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가 우리의 신앙 고백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하여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열성과 헌신으로 서로 교제를 갖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라는 것은 주님과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에게 나타내고 드러내준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자주 행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성도의 교제의 어려움과 도전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들이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짐을 지게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역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 경계를 벗어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친절하고 자비롭고 싶어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싶어하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마도 이 말씀은 다른 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바로잡아주는 가르침일 것입니다. 천성적으로 우리는 자신의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다른 이들을 위해 자신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다른 이들이 늘 먼저 나에게 초대를 해주거나 혹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들이 자신을 먼저 섬겼다는 것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늘 한쪽만 일방적으로 이렇게 제공하고 또 이렇게 초대하는 입장이 되고 반대적으로 그런 것이 서로 상호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면 한쪽이 아마 굉장히 지치고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생활을 중시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개인의 비밀과 신분마저 도용되고 남용되는 일들이 매우 빈번히 일어납니다. 우리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주변의 벽을 더 높이 쌓고 우리 개인 공간에 그 어느 누구도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화적으로 배양된 두려움은 심지어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적 은밀함을 지키도록 다듬어지고 양육되며 그래서 그것에 적응되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사적으로 깊은 단계의 교류나 교제를 나누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공동체는 조각조각 나누어져 하나됨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신자들은 쉽게 개인주의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자주 주기도문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고백으로 시작됨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누어집니다. 분리되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 교통하는 공동체 정신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돕고 북돋아주며 사랑해야 합니다. 세대 간 화합과 교류도 역시 중요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교제하며 성장하여 그 속에서 그들의 영적 선배들을 보고 배우며 자연스러운 발전과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자기 중심적이면서 같은 믿음을 가진 다른 지체들에 관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크리스천의 품성을 형성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천의 교제 안에서 성도들의 겸손함과 이해심, 이타심, 다른 이들을 향한 관심과 참사랑, 큰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피로를 채우기 위해 교회를 따라다닙니다. 그러기에 많은 크리스천 교회들이 안정적일 수 없고 그 사람들은 한 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의 필요를 찾을 것입니다. 성도 간의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의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믿음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할 때 우리는 예상치 못한 뜻밖의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험들은 우리의 까다롭고 까탈스럽고 모나고 각진 성격을 매끄럽게 다듬기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수단입니다. 아니면 또 다른 경우로 하나님께서 다른 성도님들을 돕고 강하게 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주님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를 그분과 같게 빚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달라 보이는 이들과는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특정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느끼며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털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도님들께서 생각하기를 내 마음에 평안이 있는데 굳이 저 사람과 함께함으로 내 마음에 짐을 담아놓을 필요가 없다. 그러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름의 경험이 성도 간의 교제를 막는 장애물로 발전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어떤 무리를 이끌었는지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들의 대장이 되었고 그들과 함께 블레셋과 싸워 승리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심지어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다윗을 이스라엘 열두 부족의 왕으로 준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다와 나머지 족속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누구도 달가워하지 않을 그 계층의 사람들을 이끌며 지도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덕목과 자질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헌신하는데 드는 비용과 수고를 계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동료 성도들과 함께 자라며 성숙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한다면 거기에는 우리의 수고와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길 원한다면 거기엔 반드시 수고와 비용이 따르게 됩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 교제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부류가 되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박해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고 유대의 주류 사회로부터 배척당할 수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한 그들의 열망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에 대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은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분들에게 정말 비용과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섬겼음에도 반대쪽에서는 오히려 우리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를 하거나 오히려 정말 굉장히 실망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노력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베풀 때 돌아오는 호의와 우위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성도의 교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교제는 다양한 형태를 가집니다. 데살로니아전서 5장 14절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너에게 권면하노니 제멋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로하며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인내하라. 교제는 경고와 위로와 지원과 모든 이에게 오래 참는 것으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아멘. 이 귀절을 따르자면 교제는 영적 나눔과 말씀의 나눔을 포함합니다. 이메일도 좋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선물입니다. 영상통화는 놀라운 기술이죠. 옛날 스타일의 손편지는 따스한 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손을 붙잡고 서로 얼싸안으며 서로 마주하며 따스한 다과를 함께 나누며 교제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서로 직접 같은 공간에 모여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다른 차원의 교제의 질을 제공합니다. 성경에 나온 예들을 몇 가지 들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주님께서는 유월절 준비를 위하여 그의 제자들을 한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 집 주인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가구가 완비된 큰 다락방을 그들에게 선뜻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크리스천 교회의 한 형태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일을 깊이 생각한 뒤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베드로가 감옥에 곧 갇혔을 때 마가의 부모님의 집이 성도들의 교제와 기도 모임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개인이 자신들의 집을 열어 하우스 철치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분께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머무소서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초대하여 그 밤에 머무시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들에서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제자들은 친절히 예수님을 청하여 그들과 함께 하룻밤을 묵도록 하였습니다. 그들의 친절을 통해 그들은 축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게스트 스피커, 그 초청 목사님들을 모실 때 우리는 우리 각 가정의 문을 열어서 그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도 있었고 그분들에게 친절함을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가정으로 초대하면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아멘. 우리는 사도행전 9장의 도르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와 마리다의 섬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서로를 돌봐야 한다는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바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 이것은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또 순종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로마서 13장 8절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로마서 15장 5절 말씀에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아멘. 로마서 15장 1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우리가 다른 이들과 교제하지 않는 가장 단순한 이유는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완벽한 유대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때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은 교회의 어떤 폴리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랑의 부족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를 더욱 넓혀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보다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Integrated Fellowship을 그 예로 들을 수 있는데요. 이 교제 그룹은 청소년 교제 모임인 Sparks, 그리고 청년부 그룹인 YAF,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젊은이들의 모임인 VFG의 통합 모임입니다. 이들의 각 교제 그룹들은 각기 독자적 사역과 활동들을 하면서 서로 이 통합교제 모임을 통해 각 그룹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연령대의 지체들과 교제하며 이해를 넓혀가고 또 연장자는 자신보다 어린 지체들을 돌보는 법과 이끄는 법을 배우며 어린 지체들은 이 통합 모임을 통해 자신들에게 필요한 멘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우리는 젊은 여성 들의 모임인 Woman of Hope과 Ladies Fellowship의 통합 교제 그룹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10계명의 다섯 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이 계명은 젊은 자들과 나이든 어른들과의 관계로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의 젊은이들은 그들보다 연장자들을 공경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특히 우리의 연로하신 어른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교회에서 그러한 가치 있는 가르침을 배우지 못한다면 대체 어디서 그러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남자 성도들과 여자 성도들, 소년과 소녀, 그리고 젊은이들과 노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들과 조화롭게 사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성도분이 집사나 장로로 임명될 때 우리는 그분을 맡겨진 직분에 따라 집사님으로 또는 장로님으로 부르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하여 주님께서 임명하신 교회의 직분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초기 교회는 사도들의 교리를 배우는 것과 성도의 교제를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대교회의 삶에 이어지는 다음 측면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떡을 떼서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떡을 떼며 이것은 성찬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 우리는 성찬에 대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29장 성찬식에 대해 1항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용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그의 몸과 피로 성례를 제정하셔서 이 성찬을 그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도록 하셨다. 성찬의 의미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음을 영구히 기억하게 함이고 신자들에게 그의 죽음의 혜택이 임한다는 보증의 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공급되어 자라게 한다는 것이고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에 헌신한다는 것이고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통을 가지도록 매는 줄과 보증이고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들로서 신자들끼리 가지는 교통이다. 인용을 마칩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25장 4항은 이러합니다. 인용합니다. 이 보편적 교회는 식별되는 정도가 어떤 때에는 더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덜하기도 한다. 그것은 그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각 교회의 상황으로 알려진다. 또한 그것의 지체들인 각 교회들은 그것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가 가르쳐지며 받아들여지고 규례들이 집행되고 공적 예배가 행해지는 순결성의 정도에 따라 더 순결하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하다. 인용을 마칩니다. 이 신앙고백에서 우리는 교회에 두 성례를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찬식은 그 성례 중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고 이 성례들이 행해지는 것으로 정의되어집니다. 초대교회는 정기적으로 성찬을 기념하였습니다. 둘째로 그러나 떡을 뗀다라는 것이 언제나 성찬식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이 표현이 단순히 식사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27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그가 빵을 취하여 그들 모두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을 떼어 먹기 시작하매. 아멘. 이 구절에서 바울은 폭풍으로 고통받는 지치고 배고픈 선원들을 격려하며 그들로 하여금 음식을 먹도록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음식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빵을 떼었습니다. 이곳에서 떡을 떼는 행위는 보통의 식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때때로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이 같은 의미라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성찬이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최후의 만찬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는 도중에 주님께서는 특별한 의미를 두고 떡을 떼는 성찬식을 명하셨습니다. 본문 46절은 떡을 떼는 것과 음식을 먹는 것 사이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함께 잘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때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당이라는 교회당이 없었기 때문에 집에서 집을 전전하며 그렇게 함께 성찬식을 행해왔습니다. 이곳에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바로 성찬이었고 음식을 먹다라는 것은 식사의 교제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 후 함께 식사할 수 없고 또 심지어 집에서 모이는 것에도 제한이 있어 그것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는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음식을 나누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각자의 집을 열어서 가정교회처럼 그곳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 된 마음으로 즐거이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사역이 우리 교회에서도 잘 행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께서 사정이 되신다면 집을 오픈해서 다른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으로 초대하실 만한 사정이 되시지 않는다면 기꺼이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성도님의 집으로 가셔서 여러분께서 가지신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살펴보며 성찬식의 의미와 본질에 대하여 계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23절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에피소드를 하나 나누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 금요일 날 늘 이제 함께 나가서 그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교제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널싱홈, 그러니까 양로원, 또 양로원에 이렇게 찾아가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한 네다섯 명이 한 차에 이렇게 나눠서 함께 갔습니다. 그때 늘 그 페트롤 그 차 그 경비를 비용을 그렇게 다섯 명이든 네 명이든 함께 나눴는데, 그때 시야인의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한 명이 받은 다섯 명이 받은 어차피 차의 경비는 똑같이 들 텐데 왜 굳이 이거를 이렇게 나눠야 할까? 너무 계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지극히 풍성하십니다. 인류는 에덴 동산에서의 완전한 행복으로부터 죄로 인한 완전한 절망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한 인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언약을 내려주셨고 그 아들의 피로 그 언약을 확고히 세워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로 세우신 이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성찬의식에 참여하는 것은 진실로 명예로운 특권입니다. 이러한 성례를 제정하신 분은 주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만이 그분의 교회에서 성례를 명할 수 있는 권위와 그분만이 특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맡기신 후에 그들 마음대로 자신의 도입할 수 있도록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 할 때 그는 산에서 보여진 모양을 따라 그대로 만들어야만 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맡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에 대하여 알려줄 때 그는 주님께 받은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례를 지키라 명하셨던 때는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밤이었습니다. 23절 후반부에 이르기를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하였습니다. 그분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그리고 자신이 장차 당하시고 행하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던 주님은 이 성례를 죽음을 준비하시는 위대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한 위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성례의 위대함은 우리의 영적 수행에 쓰여야 합니다. 지혜롭고 진지한 사람이 죽어갈 때 하게 되는 생각들은 중요하고 큰 일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죽음을 앞두신 상황에서 명하셨던 이 성례야말로 진실로 위대하고 중대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성찬의 외적 요소와 표식은 빵, 떡 혹은 포도주와 포도주스입니다. 이 성찬에는 보이는 것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은 감각으로 인지가 되고 또 어떠한 것은 믿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성례들은 우리의 이해를 돕는 안경이며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하는 기념물입니다. 도구와 시각적인 것은 우리에게 지극히 높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감지하도록 해줍니다. 떡, 빵이 있습니다. 심지어 주린 영혼들을 먹일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마르고 지친 영혼들을 격려하기 위한 포도주입니다. 성찬식 안에는 두 가지 다른 행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실 때 하신 행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져가서 축사하시고 나서 떡을 떼셨습니다. 그리고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서 이 두 가지 모두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 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주신 분이면서 동시에 그분은 그 선물 자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베푸실 때 믿는 자들은 기쁨과 감사로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떡과 포도주에는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떡이 그리스도의 진짜 몸으로 또 포도주가 그분의 실제 피로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그분의 실제 몸을 먹였겠습니까? 그분의 진짜 피를 마셨겠습니까? 피는 그분의 몸속에 핏줄 속에 있었지 그 잔 속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진짜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지 못했을까요? 유한한 몸이 천국과 지상에 특히 수많은 장소에서 동시에 성찬이 거행될 때 그분의 몸이 동시에 그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할례가 언약이라 불리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떡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말씀을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의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 아멘. 그러나 할례는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증표와 봉인이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같이 성찬의 잔이 새 증거 또는 언약이라 불리는 것은 이것이 언약 자체라는 말이 아니라 언약의 표시와 봉인이라는 말입니다. 성찬식이 적용되는 특별한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를 선언하시며 이 성례가 의미하는 것들이 곧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찬에 참여하는 신자분들은 그분의 죽음의 열매들과 고통들을 그들 자신 안에 특별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정확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선포된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녀가 아들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아멘.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분의 보혈을 흘리셨다. 아멘. 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서 이것을 행하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찬을 의미하며 행하라 라고 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그것은 신자들에게 주어진 간단한 명령입니다. 이 성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빈도에 대해서는 자주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각 교회의 성도님들이 각각의 형편에 따라 그 빈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야 할 주어진 성찬의 목표와 목적은 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그리고 성례의식이 언제까지 교회에서 행해져야 하는지도 역시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입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떡과 잔을 마실 때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합당하지 않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악한 죄입니다. 그렇게 행하고자 마음 결정하고 또 그렇게 행한 자들의 행위를 죄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준비 없이 성찬식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의 희생을 경멸하는 행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늦게 오셨다면 이 의식에 참여하지 않으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이 상하시고 보혈을 흘리셨음을 기억함으로 받는 주님의 축복을 위해 반드시 몸과 영혼의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경시하는 패역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해야만 합니다. 28절 말씀에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아멘. 성찬에 합당하지 않게 나오는 자들은 끔찍한 벌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처벌은 한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30절에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지상의 삶을 사는 동안 겪는 한시적 처벌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제를 먹고 마시느니라. 아멘. 이곳에 쓰인 정제, 회개함이 없는 정제라는 단어는 한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 어떤 이들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가에 대한 이유 하나가 29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멘. 이것은 신자들이 주님에 대한 믿음과 관계에 대하여 얼마나 순수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자신을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러함으로써 자신들의 죄사함을 위한 예수님의 영원토록 값진 희생에 대하여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제 곧 주님의 성찬식을, 이 성찬식을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활절 금요일이나 부활절 주일에 시작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주의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신다면 미리 교회에 레지스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과 초대교인들이 모범이 된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측면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초대교인들은 교회 안에서의 교제와 성찬식에 헌신하였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의 의무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성찬식을 지키는 것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이 성찬식에 게을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에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기도 합니다. 만일 그들이 잘못 참여한다면 주님의 사역과 피에 대해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성찬식을 참여하지만 그런 경우는 아주 드물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찬식을 대하는 태도가 종종 굉장히 부주의하고 태만하여 그 무게를 느끼고 마음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일에 노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경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일지라도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이 이 성찬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 그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을 베푸시는 은혜의 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성찬식에 참여할 우리 자신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